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이라고 메시지 제목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바울사도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를 자칫 잘못하면은 방종하는 도구로 삼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자유를 거짓 자유로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육체의 행실이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 육체 행실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저들이 보는 이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법을 저절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저절로 사회생활을 익히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자기가 반듯하게 어떤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절로 알지 않잖아요. 저절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원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은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내버려둬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법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딱 나눠줘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말라고 사는 법을 알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16절서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있는 내용은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 그 거룩한 삶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각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제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듯 오늘 말씀이 저희들을 일깨워줍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도 기본적인 것이고 너무도 펀더멘탈, 근본적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이것과 연관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저는 생각이 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요. 최근 제가 가족 경조사로 LA를 다녀온 거 아시죠? 저 60주년 결혼기념일은 굉장히 특별한 거의 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렇게 가족 경조사로 저희들이 저희 부모님 이제 축하를 하고 저희 장인 장모님 그 축하를 하러 지금 갔다 왔어요. 거기서 한 3대 묘지까지 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뵌 거 생각하면 4대째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그 홈보이 미션이라는 데를 우리가 한 하루를 잡아서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홈보이 인더스트리라는 곳입니다. 이 갱 캐피럴 오브 더 월드라고 이제 별명 붙여진 데가 LA거든요. 거기에 홈보이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이 미션 단체는요 갱단에 속했던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그런 비영리 단체예요. 근데 35년 동안 여기서 그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우리 그룹을 안내해 준 여기에 이 사람이 우리 그룹 가이드를 해줬는데 여기는 가족들 같이들 이제 있었고요. 저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갱으로 살다가 징역 25년을 받았어요. 그 25년 감옥에서 살고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을 왔대요. 어렸을 때 이민 왔는데 부모들이 이뭐 드럭하고 또이갱 연관이 되고 살길이 막막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렇게 이갱 액티비티에 연관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25년을 살고 출소한 다음에 막연한 때이 홈보이 미션과 연관되었고요. 연결되었고 나도 아직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 소망이 있다.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요. 결혼도 했고 지금 건실하게 일을 하고요. 또 교육도 좀 받는 중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기 장래 희망이 있는데 장래 희망이 자신같이 어두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새 삶을 살도록 해주는 소셜 워커,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했습니다. 뭐 이야기를 쭉 해주는데 참 어두운 참 그런 삶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생존했어야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듣고 그랬어요. 우리가 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셀폰에 있는 사진 있죠? 셀폰 안에. 이게 그 사람의 예전 모습이에요. 완전히 타투로 완전히 문신이 온 전신을 다 뒤덮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뭐 머릿속에도 타투가 있고 없는 데가 없죠. 귀에도 새기고 지우고 지웠는데도 여전히 아직 남아 있었던 그때 사진인데 저희가 만났을 때는 거의 다 말끔해졌어요. 100번 넘게 이 문신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신 제거 수술이 이런 갱생하는 그런 사역에 꼭 필요한 그런 일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문신 제거 수술이 쉽지가 않대요. 이 잉크를 사용해서 몸에다가 새기잖아요. 잉크가 비싼 게 있고 싼게 있어가지고 비싼 거는 거기에 저기 메탈이 있대요. 타이타늄 같은 게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할 때뭐 레이저로 지지는데 불이 튀는 거예요. 이게 이 스카가 이걸 지우려다가 더 평생 더 깊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그 결심이 있고 그래서 이 100번 이상 문신 제거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희 그룹도 같이 이렇게 인도해 준 사람 중에 데이빗 우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이션 갱이었어요. 이 재피니스, 코리안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동양계 전직 갱 멤버인데 이 사람이 타투 제거가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 갱생에 꼭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 타투를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못 구한대요. 직업을 뭐몸 전신에 막 문신 새겨진 사람이 아니더 잡 그러면 누가 선뜻 오케이 you can work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우는 그런 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걸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미 과거는 있은 일이잖아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문신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많다 그래요. 가족 있는 사람들은. 네, 거기서 이 홈보이 인더스트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뭐 베이킹도 하고 뭐뭘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갱생 어떤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해서 인더스트리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또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는 에이시안 갱들을 이제 갱생시키는 곳에 갔습니다. 교회예요. 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갑자기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한국계 갱들의 그 갱생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항상 어떤 스테레오타입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착실하고 열심히 있고 뭐또 공부 잘하고. 근데 사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생각이죠. 이 갱생 시설입니다. 한국계. 여기 들어가 보니까 기숙사처럼 돼 있는데 아주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에 벙커 베드를 놓고 그래도 거기서 참 질서 정연한 그런 생활을 하고 거의 대부분 드럭 때문에 심하게 이제 들어 그렇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깽 연관돼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받아주지 않고 회복을 하는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기에서 그 한국계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전도사님도 이전에 깽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마약 중독자였고 갱성원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치료를 받았대요. 근데 몇 번 쫓겨나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전도사님으로 다른 사람들이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데도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가족 보러 가고 나머지는 나를 살려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이제 이전 갱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들 대부분은 이 갱 단체와 연관된 가족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갱 액티비티를 하고 엄마는 트럭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또 자기 뭐 커진이라든지 뭐 이 친척들이 이미 갱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와가지고 한 11살만 넘기 시작하면 와가지고 포섭을 시작한대요. 어차피 갱 랜드에 너희들은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일하자. 그러면서 돈 맛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총 흔들고서 길거리를 장악하는 그 모습이 영웅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리고 자기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모습 그 아래 비조적한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홈보이 이 미션 단체를 만나고 나서는 새 소망, 새 삶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호프죠, 호프. 새로운 소망.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 삶에 일어난 그 새 출발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진리와 깊이 연관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는 삶 이외에 다른 삶을 쉽사리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들 부모들도 또 그 부모의 부모들도 살아온 방식, 생각하는 법이라든지 결정하는 선택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속에 살면서 넘지 못하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 삶 이외에는 다른 생활은 글쎄 모르겠어라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새 인생의 길이 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근원 되심을 깨닫게 되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살던 예전 삶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힘, 권세, 소망, 인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우린 깽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성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육체 성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새롭게 사는 삶을 왜 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시면은요 1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요 지금 우리 속에 육체 행실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16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육체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고 육체 욕망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우리 각자 안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향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저절로 변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체 욕망이 있어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했어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원하는 일은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성향이 우리를 장악하면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골골할까? 영적으로 말이죠. 이 문제에 우리가 이 해답을 잘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율법적으로만 겉으로는 매우 아주 빼어나고 잘 다듬어져 있는데 속은 엉망진창인 것이죠. 이 문제가 걸려요.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 능력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경건의 모행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경건의 모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이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전 생활하던 식으로 끌고 가려는 성향이에요. 우리 생각하는 것에도 그렇고 느끼는 것에도 그렇고 결정하는 것에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이제 그런 방식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 성령님의 역사와 육체 행실은 평화 공존이 불가능해요. 항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삶을 살고요, 그러지 않고 육체의 성향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의도하신 그 삶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이 거짓 교사들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게 키포인트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8절의 말씀처럼 바울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즉 어제 그리스도만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율법은요 절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 육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지 못하게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 성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못해? 마음먹으면 해버려? 그런 경우를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을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내 성향은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못한다고 까짓거 저질면 그만이지. 예수 믿기 전에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육체 성향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할 때예요. 그럼 이런 육체의 욕망 성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해요. 성령이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필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일에 이상한 뭐 신비주가 끼이고 사람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일들이 끼이고 매우 미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단지 율법이 어떤 규정하는 하고 못하고의 범주 아래 간신히 지키고 사는 삶 정도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거룩한 삶인가? 그 거룩한 삶은 피곤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힘겨운 율법을 유지하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삶 말고는요, 그 외 다른 어떤 길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없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우리가요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말 성령님으로 붙들려서 사는 삶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자,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이게 오늘 이제 내일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남편이 아내 얼굴 보고 아내가 남편 얼굴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얼마나 저의 크고 복된 인사예요, 그죠? 우리 가족들 보고, 예, 또 가능하시면은 가능하시다면 일터에서도 누구 만나면 그렇게 같이 예, 그 신앙을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 이거는요,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성령 충만이 없어요. 너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근거 가지고 살펴볼 수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성도님 어떠세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보통 아세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쭈뼛쭈뼛하고 나 성령 충만해 오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한 삶의 내용이 19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요 먼저는 이 거룩한 삶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피해야 할 것과 가야 할 것과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내비게이터 같은 생각이 들어요. GPS. 우리 GPS 치다 보면은 데드엔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충돌 사고가 있으니까는 디투어하라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죠. 여기 보면 딱이에요. 디투어해야 하는 길이에요. 그걸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 고집 부리고 가면 한참 시간만 걸리고 인생 낭비하고서 또 다시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육체 행실이라는 거예요. 19절서부터 나오는 거. 19절서부터 21절. 가지 말고 피해야 할 길.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 여기 나열된 것들은요,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끄시는 길과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이걸 충분히 살펴볼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좀 나누어서 보고 이해하시도록 도움만 좀 드릴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보면 성적인 죄들이 있어요. 요즘에 성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마음에 그런 섹슈얼한 어떤 그 프로미스큐티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하는 어떤 장면이 있잖아요. 뭘 보든지 간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저런까지 보여줘.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냥 눈을 감든지 꺼버리든지 피해야 하든지 그런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성적인 죄들이 많아요. 근데 성적인 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데 19절 음행, 더러움, 방탕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종교적인 죄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마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속에도 우상숭배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 통합주의 같은 경우에 뭐 어느 신도 다 괜찮고 예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 가운데 우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죄들, 종교적인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이 관계성 죄들이에요. 그 쭉 보면 나오는 게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관계성 죄들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로 짓는 죄가 굉장히 많은데 엄중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설하기 시작하시면 이런 일에서 점점 우리가 극복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관계성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욱더 악화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의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죄들입니다.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 다음에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맑고 마신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죄의 목록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여기 나열된 것들은 단지 사람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샘플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우리를 올가매는 죄, 우리를 부패시키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요? 다시 기억하실 것,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잘 안전 운행을 하고 쾌적한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 열매예요. 성령 열매. 그래서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그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완전히 부패하고 우리를 하는가 멀리야 만드는 그러한 죄의 목록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기쁨이 있는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생 속에서 맺어가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안전 운행하고 쾌적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열매가 뭐죠? 사랑과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전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똑같은 얘기를 바울이 또 14절 보세요. 우리가 지나왔지만 14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시작된 나머지 성령의 열매 성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잘 보시면 여기도 똑같은 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열매의 주된 특징도 모두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퍼슨과 퍼슨이, 사람과 사람이 지내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같은 결과들이잖아요.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관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연합돼서 하나를 이루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도 바로 이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열매를 완벽하게 맺은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네,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증거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죠. 육신의 성향은 거부하고 성령의 열매는 확신하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커다란 세계를 움직이 막 이런 거 막 그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 부르신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그런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한 삶이라면 사는 법을 얘기해 주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알고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궁 속에 빠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답을 다 주세요. 힘도 주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 가지고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누욕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우리 24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집중이 좀 필요해요. 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본 기억이 있으시죠? 그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다음에 뭐죠? 못 박혔나니. 자,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지금 이 5장의 24절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히고 못 박았어요. 차이를 보시길 바라요.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우리를. 그게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24절은 우리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아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안 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 주권이지 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내가 이걸 안 해요.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도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는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 확실히 못 박아야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여기거나 죄의 언저리를 자꾸만 맴돌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죄 짓고도 변명하거나 탐닉하면요, 안 돼요. 죄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누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들춰내려고 그래? 그러나 죄는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확실히 못 박아버려야 돼요. 절대 죄가 슬금슬금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의 성향에 자석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게 내가 극복해도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타협하고 그냥 내버려둔 그 문제에 돌아가서 거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거기에 그 부족들, 이방 민족들을 보면은 제거해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이건 죄다 알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를 못 박는 거예요. 죄가 자라거나 숨어있거나 하는 내면의 도로를 차단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 내면의 어떤 그런 질기는 그 죄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내가 자꾸만 그 길을 운전하고 가는 그 길이 뭔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즐기는 관계가 그런 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어떤 습관이 취미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데 그 돈 쓰는 일이 죄를 죽이지 못하고 자꾸만 그 근처의 언저리를 도는 그 일에 자꾸만 돈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떻게 돼야 되죠? 막아야 돼요. 바꿔야 합니다. 그 죄에 끌리는 도로를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실패해서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왔어요. 종교생활로 끝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한 거예요. 율법처럼 그냥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것만 간신히 지키는데 거룩한 경건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참으로 희박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주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이 이렇게 막고 죽이고 못 박는 일로만 되어 있으면 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우리를 초대하는 인조하라고 하시는 삶이 2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으로 삶을 얻었어요.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피딩해 주실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절박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기대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예, 아주 즐기고 원하고 누리는 면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이 길을 우리는 언제나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성령을 인정해서 살면 돼요. 성령님과 함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가 성령님과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제 삶에 이렇게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님은 분명히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아, 그 열매를 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에게는 열매 맺을 의향이 없어. 성령님 절대 안 그러세요. 성령님은 언제나 레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세요. 우리가 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경건한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다른 이 죄로 자꾸만 가게 되는 길을 막아버리고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사귐으로 초대해서 함께 지내는 겁니다.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함께 삶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승리하는 것도 있고 그 삶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래 아름다운가 시편에 예, 113편인가요? 110. 예, 그 예, 아론의 예, 수염에 흐르는 헐몬산의 아름다운 그런 이슬 기름과 같다. 그 말씀 뭐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부음받을 때 이 연합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대신하는 일을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일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게 Man Entertaining Industry가 되기 쉬워요. 교회가 그렇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예, 성령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귀한 삶입니다. 그런 삶을 다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